신명기 1번 메시지 서원.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신명기 라이프 스터디에 대한 서론의 말을 볼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대한 결론의 책. 신명기는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인 모세오경에 대한 결론의 책입니다. 이 다섯 권의 책들은 모세에 의해 쓰여진 것입니다. 신명기는 주로 평양말로 쓰여진 책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예표들과 모형들과 그림자들에 관한 책도 아니고 예언들에 있어서도 깊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책의 거의 모든 장들이 평양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평양말들이 예표와 모형들보다는 이해하기가 더 쉽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상 성경에 있는 평양말들은 예표들과 모형들 안에서 보이는 그림들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신명기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자적으로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을 의미하며 따라서 다시 말해주는 것, 되풀이해 말해주는 것, 다시 들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는 일반적인 말에 관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율법에 관해 다시 들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가 80살 때 처음으로 그를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40년이 지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처음 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율법은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설명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대다수가 십계명과 율례들과 규례들을 들려주던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젊은 세대와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하도록, 다시 들려주도록, 다시 말해주도록 부담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되풀이하는 것은 확실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경의 다섯 번째 책인 신명기만이 다시 말하는 신명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성경 전체가 하나의 신명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6권으로 된 성경 전부를 한 권의 신명기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1900년 전에 완성되었지만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다시금 말씀하심을 체험합니다. 성경 안의 말씀은 이미 말해진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시 말씀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의 신명기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는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오늘날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이 서신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됩니다. 이것은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에게 하나의 신명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다시 말씀될 수 있다고 해서 성경의 어떤 것이 첨가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에 추구하여 계시를 가지고 있다는 조셉 스미스의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이단적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은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으며 누구든 어떤 것도 더하거나 제하여서는 안 됨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66권에 기록된 것에 추구하여 새로운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신명기, 곧 성경 말씀이 다시 말씀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미 말해졌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다시 말씀될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의 신명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신명기를 떼어놓으면 이 네 권의 책에는 결론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의 기록을 창세기로 결론 지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창세기는 애굽의 관속에 들어있는 한 사람으로 끝냈습니다. 거룩한 계시가 이런 식으로 종결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합당한 결론으로서 신명기가 필요합니다. 신명기는 그 앞에 책 네 권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결론입니다. 이는 신명기가 이 책들의 사상의 총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의 사상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신명기로 와야 합니다. 율법에 대한 결론의 말.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결론의 말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간주함. 그 본질에 있어서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호흡하심입니다. 나는 율법이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분은 율법을 내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모든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 영감받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호흡하심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이 모든 말씀에 관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에 관해 말한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신명기를 결론으로 하는 모세오경에 쓰여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호흡하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 있었을 때 많은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내쉬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은 기본 율법의 항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조차도 하나님의 호흡하심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열린 마음과 추구하며 훈련된 영으로 이 계명들을 읽는다면 우리는 그 계명들이 단지 법적인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살아있는 어떤 것, 우리를 공급하는 생명으로 충만하며 우리를 비추는 빛으로 충만한 어떤 것임을 감지할 것입니다. 율법을 매우 높이 평가했던 시편 기자들은 율법에 관련하여 이러한 체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그 시편 기자에게는 무엇인가 법적인 것뿐 아니라 또한 그의 입맛에 단 것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절과 계시록 20장 2절부터 3절과 같은 구절들까지도 우리를 공급하고 건강하게 하고 힘이 나게 하고 빛을 비추어 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뱀이 어떤 들짐승보다도 더 강교하다고 말하며 계시록 20장 2절부터 3절은 마귀가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지는 것에 관해 말합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하나님의 호흡하심이며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기도로 읽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의해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포함하여 성경의 어떤 구절에 의해서도 영향을 공급받고 빛비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율법에 대한 결론의 말인 신명기가 율법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말씀은 사람이 그의 생명으로 영접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임. 말씀은 사람이 그의 생명으로 영접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모세는 계명이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려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또한 비상한 또는 놀라운 의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에서 모세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인용 해석하였습니다.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의 해석에 있어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그리스도께 적용하며 바다를 음부로 해석합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서는 계속하여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지만 8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말씀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이며 그는 결국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임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8절에서 바울의 글은 더 나아가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임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호흡하심을 그리스도께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으며 육신이 되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신명기에서 다시 들려지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대한 바울의 해석에서 우리는 말씀이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올 필요가 없으며 그리스도의 부활도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아무도 음부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성육신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8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은 믿지 않는 이들, 복음을 들을 만한 이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과 입에 계시다고 믿습니까? 이것이 바울이 신명기를 인용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말은 하나의 신명기이며 이 신명기 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마음과 입에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파할 때 그리스도는 그들의 마음과 입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계시가 신명기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이 신명기에서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께서 신명기를 인용하신 것과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신명기를 인용한 것으로 입증됩니다. 신명기는 제2세대, 좋은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세대에게 주는 모세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조상들의 실패를 반복할까 염려하여 모세는 특정한 것들을 자주 되풀이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일들에 관해 지시했습니다. 그는 특히 백성을 보존하고 그들로 좋은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고 유업으로 받고 누릴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일들에 관해서 되풀이해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 자녀들을 위한 염려로 인해 말해주는 나이든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 있는 모세의 말이 반복적이고 상세한 이유입니다. 신명기, 특히 경고의 말씀들을 주의 깊게 연구한다면 우리는 모세가 축복과 저주 둘 다에 대해 상세히 말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계시의 모든 중점들이 이 책에 다시 말씀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참 아버지, 그의 백성들을 매우 염려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형이요 대표였습니다.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 실제로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참 아버지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말씀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람이 자신의 영양분으로 취할 음식으로서의 그리스도임. 말씀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으로 영접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영양분으로서 취할 사람의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의 생명이시며 그 다음 우리의 생명 공급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 둘 다에 있어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인용인 마태복음 4장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공급이심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메시지가 신명기에 대한 것이므로 우리는 이 책 안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으로 와서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합시다. 전반적인 개요. 신명기의 전반적인 개요는 이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긴 방황 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좋은 땅에 들어가 그 땅을 그들의 소유인 유업으로 받도록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그들의 새로운 세대에게 주신 보충된 교육입니다. 신명기에서 교육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지만 사실상 모세는 백성에게 보충된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어졌고 신명기에서 이 교육이 다시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던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교육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좋은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안겨서 갔습니다. 모세는 1장 31절에서 이것에 관해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비록 그들이 방황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쁜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좋은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 집을 세울 준비가 된 백성을 얻으시기까지 언제나 그들을 메고 가셨습니다. 그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난날 내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메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분께 기쁜 것이 아닐 때라도 우리를 메고 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저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믿는 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메고 가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주님의 어깨 위에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려는 목적으로 교회들을 메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목표는 달성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메고 가시면서 우리가 하나의 신명기를 갖도록, 즉 반복하여 다시 말씀하심을 필요로 하십니다. 중심사상. 신명기의 중심사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들어가 그분의 풍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요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안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위한 생명 공급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그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유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는 좋은 땅이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분은 우리가 좋은 땅으로 가는 노정에서 우리를 유지시키는 음식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 땅 안에까지 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루도록 의도하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유지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 자신 안으로 들어가도록 유지시키고 계심을 뜻합니다. 이것이 좋은 땅과 유지시키는 양식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는 책인 신명기에 있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시는 분이요 인도하시는 분인 그리스도는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영역으로 들어가 그분의 풍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하늘에 속한 영역은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 풍성은 신명기 8장 7절부터 9절까지 묘사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풍성, 즉 골짜기와 산지에서 흐르는 시내와 분천과 샘,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 감람과 꿀, 철과 동입니다. 골짜기들과 산지들은 우리가 흐르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환경들을 표시합니다. 좋은 땅은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의 결합의 산물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철과 동은 적과 싸울 무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 즉 물이요 음식이요 무기요 땅이십니다. 핵심 단어들. 신명기에서의 핵심 단어들은 하나님을 사랑함, 그분의 계명들을 순종함, 그분의 축복을 받음입니다. 이것들은 신명기 전체를 통해 반복됩니다. 모세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순종하면 그분의 축복을 받을 것임을 여러 번 말해줍니다. 구분. 신명기에는 여덟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회개하고 새 출발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율법을 다시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긴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경고와 언약의 재정과 마지막 권면과 당부와 모세의 노래, 모세의 축복, 모세의 죽음과 그의 후계자입니다.